정보시대. 안녕하세요. 오후의 시작 유익한 정보로 만나는 라디오 정보시대 소기원 인사드립니다. 네,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궁금증 풀어보는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 스튜디오에 모신 분은요. 입시 전문 나나트 미술학원의 이관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그 얘기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한 몇 달 전에 방송을 네. 해드린 것 같은데 청경자 화백의 그 민도를 네, 위작이냐 아니냐 해서 이제 뭐 프랑스의 유명한 감정팀이 와가지고 감정을 한다는 것까지 네. 알려드렸는데 그 일단 프랑스 감정팀의 결과는 나왔죠?
네, 나왔어요.
네,
일단은 그 가족들이 그 위장 논란에 대해서 진짜 정밀한 감정을 검찰에 요구했고요.
네.
근데 그 검찰에서는 그러면 그런 기관에다가 맡길 거면 가족이 사비를 내서
그렇죠.
어, 해라. 그래서 네. 7,500만 원
경비가 드는
경비가
걸?
들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경비를 가족들이 직접 내면서 그러니까 프랑스 루미에르 테크놀로지라는 곳에다가 이제 감정을 맡겼고요. 그래서 지난달 올해 이번 달 1일날
네.
1일날 이제 감정 과학 감정 보고서가 이제 유족에게 제출됐고
11월 1일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그게 검찰에 이제 제출이 됐는데요. 결론은 뭐냐면 미인도가 그 감정한 미인도가
네.
진품일 가능성이 0.0002%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위작이다. 이렇게 네. 나온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루미에르 팀은
네.
그 청경자 화백의 다른 그림 9점하고
네.
그 9점에 있는 그림들의 눈과 눈동자, 코,
네.
입 뭐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총 9개 항목을 가지고 1,600개의 단층을 촬영을 해서
네.
그 세밀하게 그걸 또 뭐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네.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건 가짜다.
네.
아, 이 미인도는 고의적으로 만든 가짜다. 이렇게 네. 결론을 내렸고요.
네.
또 그 결국에 이 작품을 이렇게 분석한 그 루미에르 테크놀로지는 역시 청경자 작품 매우 정교한 그림이다.
그리고 화백에 대한 칭찬을
네. 그리고 굉장히 테크닉 네. 있는 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 이렇게. 네. 수뢰하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아직도 이 보고서는 정확한 번역을 마친 뒤에
네.
참고 자료로 사용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참고 자료 아직 법원에서 판결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네.
이 루미에르 테크놀로지의 그 프랑스 감정 팀이 한 거는
네.
이제 하나의 참고 자료로
네. 그 다음에
네.
또 여러 기간의 감정을 맡겼기 때문에
네.
프랑스 팀의 감정 결과를 최종 결과라고 볼 수 없다. 라고 지금 아직은 이제
네.
이렇게 결론을 못 내리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현대미술관
네.
그쪽에서는 뭐라고 하는 게 침소봉대다. 그러니까 이 작은 부분을 갖고 이렇게 크게 확대시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고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느 게 작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인도가 예. 위작일 수는 있겠지만 이거 하나 가지고 전반적인 미술계 문제를 다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아니요,
뜻인지.
그런 게 아니고
네.
루미에르 테크놀로지가 했던 그것이
예,
결국 뭐 몇 부분을 갖고 이렇게 한 걸 갖고 이걸 뒤집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진품이라고 우기고 있는
네,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아직도 전문가의 어떤
네.
감정단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과학적 감정뿐만 아니라 전문가 그 감정사들 있잖아요.
네네.
저번에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슨 그 인사동이라든지 이렇게 원로들
네.
그런 사람들 수직가들 이런 사람들의 의견도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네.
제 견해는 저번에
이건, 네. 네. 아니 이게 제일 좀 핵심이 되는 거는
네.
무엇보다도 이 미인도라고 지금 위작 시비에 걸려 있는 청경자 화백의 미인도는 청경자 화백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 옛날부터 이건 내 그림이 아니라고
네,
그리신 분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아니다 진짜다 그러면서 사실은 청경자 화백을 내몰았죠. 네, 그렇죠.
예, 절필하셨죠.
그래, 그러고 나서는 아직까지도 이게 이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돈을 들여서 루미에르 테크놀로지 팀까지 불러서 했는데도 이거는 하나의 참고 자료다라고 하는 게 좀 사실상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저도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예, 네. 이거는 이제 앞으로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프랑스 팀이 와서 어떤 결론을 낼 것인가 저희가 관심을 가졌었는데 예상대로 이거는 위작이다. 0.0000 네. 뭐 2% 많이 진품일 수 있다. 이거는 거의 위작이다. 그렇죠? 네. 위작이다라고 일단 이 감정서를 낸 것 같습니다. 자, 라디오 정보 시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요.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디오 정보 시대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입시 전문 나나트 미술학원의 이관영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청경자 화백의 미인도에 대한 이야기 잠깐 브리핑 해드렸고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 건가요?
네, 오늘은 이제 네. 우리 나라 화가 중에서 저번에 이제 이준섭 씨도 소개를 드렸고 그렇죠. 청경자 씨도 소개를 드렸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한국적인 화가라고 하면은 이분을 들고 싶은데
네.
미석 박수근 씨예요.
박수근. 네. 그 미술 쪽에 대해서 좀 문외한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도 네. 그 이중섭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청경자 그리고 네. 또 박수근 정도의 네. 이름 정도는 네.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데 네. 예 박수근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 일단 이분은요 네. 1914년도에 그 강원도 양구에서 누나가 셋이나 있는 집안에 넉넉한 집안에서 누나가 셋이나 탄생을 하셨어요.
예, 예.
그야말로 귀남이었죠.
아, 귀남이.
근데 이제 그게 오래가지 못했고요.
아, 네.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사업에 이렇게 실패를 하시고 또 어머니가 아. 또 돌아가십니다, 일찍.
네.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힘든 삶을 초기부터 네. 살게 되는. 네, 이제 그게 이제 그림의 시작이 되죠.
네.
그래서 12살 때 이제 벽에 걸린 밀레 그림 아시죠?
밀레 알죠.
만종이라고요. 그 남자 여자가 그 기도를 예, 하면서 그렇죠. 그 막 이렇게 들판에서 일을 마치고.
네.
저도 어릴 때 그 그림을 본 그 참 그 당시엔 그 그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만종과 더불어 뭐 이삭 줍는 여 예, 그런 그렇죠. 게 어디 가서도 어렸을 때는 많이 걸려 네, 있었던 예. 것 같네요, 진짜. 네.
그래서 그분이 12살 때 그 그림을 보고.
네.
나는 화가가 되고 싶다 이렇게 결심을 했고요.
네.
그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요.
네.
아,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 밀레와 같은 화가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만종 밀레의 만종을 보고
네.
화가의 꿈을 키웠다.
그게 이제 12살 때 이야기입니다. 네. 보통. 12살 때 그 그림을 보고 네. 이런 생각을 하기는 쉽지는 네. 않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박수근 씨 작품 세계를 한번 볼까요?
네.
이분은 정규적인 미술 교육을 받은 분이 아니에요.
12살 때 꿈을 꾸었지만은 정규적인 미술 학교나 미술 교육을 받지는 못했군요.
예, 일단 그 당시에 미술 학교도 없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이중섭 씨나
뭐 20~30년대는 네, 그러네요.
이중섭 씨나 천경자 씨 같은 경우는
네.
집안이 좀 살았고요. 그리고 유학생활을 했죠.
그렇죠. 천경자 씨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죠. 네.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 그 현대미술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분은 박수근 씨 같은 경우는 집안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워서.
굉장히 몰락해서
네.
어려운 상태였고 그래서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 못했고요.
네.
또 이분의 이제 작품 세계를 보면은 박수근 밀레를 보고 이제 이걸 화가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 사람 작품과
네.
또 밀레의 작품을 보면 삶의 진실성을 담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이 사람 그 박수근 씨의 그 작품의 특징을 본다 그러면
네.
굉장히 형태가 단순해야죠. 굉장히 단순해요. 어떤 그다음에 마티르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이제 텍스처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재질감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순화된 형상과 그다음에 마티에르
어떤 재질감, 재질감.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은 어떤 그 형태를 뭐 꾸미거나 장식을 하거나 좀 더 예쁘게 보이거나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질 않고요.
네.
아주 그냥 담백하게 아주 간략하게 아주 줄여서 심플하게 그냥 이렇게 형태를 그 있는 형태도 더 단순화시키는 네. 스타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물감을 한 켜 쌓아 올려가지고 그게 이제 마치 화강암 보는 것 같은 질감을
예,
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마티에르는 이분이 추구하는 어떤 형태의 단순함에다가 이게 단조로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칫 단조로워질 수 있는 대상에다가
왜냐하면 형상을 좀 단순화시켰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입체감과 생명력을 불어넣는 게 작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분이 한 작품을 할 때 칠을 몇 번 하냐면요
네.
그 층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12개에서 20개 층이 돼요.
이게 그 덧칠을 계속 이렇게
층을 올리고 그 질감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그러면서 좀 입체감도 주고 생명력을 네. 불어넣는 작업이 와
그래서 이거는 네. 그림이라기보다 어떤 네. 쌓아올림의 미학이라고 그럴까요? 계속 쌓아올려서 형상이 그 마치 그 조각을 쪼개고 해 나가는 것처럼
네.
어떤 물감을 계속 쌓아 올리면서 형상을 만들고 부수고 하는 이 과정을 20번 정도
와.
12번에서 20번 정도를 계속 반복하는 이 소 같은 작업을 하는 거죠. 이 성격하고도 굉장히 그 연관이 있는데요.
네.
이분이 굉장히 성실하고 선한 분이세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자기 작품에 그냥 투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분의 고향이 이제 아까 강원도 양구라고 그랬잖아요.
네, 양구라고 했어요. 네.
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양구가 화강암 투석이다 원래.
아.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영향을 있지 않는가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저한테 만약에 가장 한국적인 화가를 꼽는다면 누굴 꼽겠습니까?
아까 박수근 예. 화백을 제일 한국적인 화가로 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다면 왜 그러냐면
예.
그분 그림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게 뭔가 있거든요. 그게 그 그림에서 그냥 느껴져요.
예.
다른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다른 대륙의 사람들이 그릴 수 있는 그런
네,
그려낼 수 있는 느낌이 아니고요.
네.
그냥 외국에서 우리가 설령 제 생각인데요.
네.
외국에서 설령 태어나서 자란 한국인이었다 하더라도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아마도 뭔가 그 전해져 내려오는 뭔가가 느낄 수 있는
우리 그런 그 한국 사람들만 네. 느낄 수 있는
뭔가가 있지 네, 않을까 네, 하는 네. 생각을 제가 감히 해보고요.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그 한국적인 느낌을 갖고 계신 분이고요.
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걸 갖고 계신 거고요. 그걸
네.
만든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분의 그 가장 그 제가 높이 사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독창적인 스타일이에요.
그 전에 그럼 이렇게 쌓아 올리듯이 약간은 그 화강암 느낌이 나는 그 네. 박수근 화백의 그 아까 마티에르라고 했는데 그게 그 전에 작품이나
아니,
그 이후에도 잘 보지 못한 아주 독특함이
이게 독특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독특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달 항아리처럼 우리가 네. 달 항아리라고 그러잖아요. 약간 삐뚤기도 하고 뭐 달처럼 둥글기도
네.
하고 아주 단순하고
네.
담백한 그런 품위가 있는 한국적 품위
그러면서도
있는 멋을 가지고 있는 작품.
예. 한국적인 멋을 느낄 예. 수 있는 단순하지만 좀 품위가 있는
그렇죠.
그런 작품들이다.
예.
그리고 박수근 화백의 작품을 보면 어느 누구나 한국 사람이라면 느끼는 그 고유한 뭔가를 느낀다.
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네. 예, 그 작품이나 요 이야기는요, 저희가 잠시 전하는 말씀을 또 듣고 와서 박수근 화백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시대 스튜디오에서 정보 주고 계신 분은요. 나나트 미술학원의 이관영 원장님과 함께 저희 박수근 화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나나트 미술학원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678-891-8638 678-891-8638 번입니다. 자, 원장님. 네. 박수근 화백 가장 네. 이제 한국 적인 화가라고 이제 꼽는다라고 원장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작품들은 보통 어떤가요?
그 작품이 제가 이제 그 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독창성인데요. 그 독창성이 아까 이제 재질감 뭐 이런 거를 말씀드렸는데
네.
그것보다 그 내면에 있는 그 독창성이라는 부분의 그 내면이 뭐냐면요. 이분이 그 독학이에요. 아무한테도 그러니까요. 배우거나 만들어진 네. 그림이 아니 누구한테 영향받아서 만들어진 작품들이 아니고요.
네.
들판에서 자기 스스로 눈과 비, 바람을 견디면서 피어오른 소박한 민들레 같은
네.
그냥 누가 봐도 그림을 배운 사람이건 안 배운 사람이건 봐도 이거는 한국 사람이다 하는 걸 느낄 수 있게 네. 만든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없는 스타일 그 당시까지만 해도
네.
했던 부분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독창성의 가치를 두고요. 또 이것이 왜 우리가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그 근대 미술사
네.
이중섭 씨라든지 기타 이제 여러 그 우리 원로님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서양의 문물을 일본보다 늦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본에서 받아들인 말하자면 서양이라면 유럽이 되겠죠.
네.
유럽의 어떤 인상파
네.
또는 표현주의
네.
또는 이제 야수파 뭐 이런 류들을 일본에서 받아들였고
네.
그 받아들인 것을 한국의 일본 유학생들이 돼서 거기서 네. 이제 그 받아서 그거를 이제 미술로 우리 현대 미술 근대 미술에
영향이 됐죠.
영향이 된 건데
네.
그럼 결론은 뭐냐면 유럽 미술을 직접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요.
일본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걔네들이 왜곡된 부분들을
네.
그걸 또 받아들여서 한 건데
네.
문제는 뭐에 있냐면은 그 유럽이나 서양 미술은 그 사조가 미술사적 사조가 이유가 있어요. 뭐 인상파에서 뭐 야수파로 넘어간다든지 표현주의를 넘어간다든지 뭐 이런 것은 그냥 유행이 아니고요. 그 전에 있었던 어떤 테제와 안티테제에 대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원래 존재했던 기존에 존재했던 기존 질서와 미학에 대한 반대적인 개념으로 새로운 게 나온 거고요.
네.
그것은 미술사학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진보가 되어왔던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데
그렇겠죠.
우리는 그런 이유가 정당화된 이유가 전혀 없이
네.
일본에 왜곡된 그 교육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미술에 접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박수근 씨 같은 경우는
네.
완전히 다른 경우죠. 이거는 그렇게 왜곡되어 온 서양 미술의 어떤 일파 무슨 이즘 이런
네.
불리는 것들을 답습하거나 학습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네.
본인 스스로가 무언가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가장 서민스러운 어떤 대상을 통해서 자기가 네. 그냥 자기 삶을 그대로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여기에 독창성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존경하는 부분이 이 사람의 성격이
네.
그 가족들이나 뭐 이렇게 기록을 보면요. 흙처럼 질박했고 소처럼 미련하고 성실했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평생 그는 진실한
그림하고 조금 매치가 되네요.
네,
박수근 씨의 작품하고
평생 그분은 진실한 네. 화가이자 인자한 아버지였고
네.
선한 이웃으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이름을 스스로 돌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제 미석이라고
미석 그렇죠. 아름다울 자기, 미자에 있다고 예. 돌석자예요. 석이 예.
본인 스스로를 자기가 돌이라고 불렀대요.
네.
그만큼 그는 원초적으로 인간을 향한 따뜻함을 간직했던 사람이고요.
네.
그의 그림에서 보듯이 그는 같은 소재를 시장 사람들이라든지 그 겨울에 또는 가을에 그 이파리가 다 떨어진 앙상한 나무라든지
맞아요. 예.
또 아기를 업고 그건, 있는 그 뭐 꼬마 소녀 그러니까 아주 가장 서민적인 사람들을 네네. 계속 반복해서 그리기도 했는데요. 같은 소재지만 계속 그 여물을 계속 되뇌이는 소처럼 정말 소처럼 미련스럽고 성실하게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해서 그려냈던 예. 화가죠.
예. 자, 그러면은 좀 개인사로 들어가서 네. 그 조금 전에 완전히 좀 인자한 아버지, 선한 이웃, 또 진실한 화가 네. 이렇게 이제 주변에서 많이 평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적으로 네. 그 박수근 씨는 어떤 생활들을 했는지 네.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하네요. 예. 네. 네.
이분이 이제 전쟁을 전쟁 통해요.
네.
뭘 하게 되냐면은 이제 그 미군 부대에서 초상화를 그립니다.
예.
미군 부대에서 초상화를 그리면서 그걸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게 되고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중에도 그 53년도에
네.
이제 자기가 작품을 그 초상화를 그리면서도 작품을 계속 꾸준히 해서
네.
나중에 이제 그 등단을 하게 돼요.
네.
국전을 통해서요. 그리고 여러 개의 이제 상을 타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화가로서 알려지게 되는 건데 일단 제가 오늘 이제 포커싱 하고 싶은 거는 박수근과 관계된 그 세 여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인이 세 명이나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네. 평생 반려자면서 네. 아낌없는 지원자였던 이제 부인 김복순 여사고요.
이거는 이제 사모님이시고 예,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소설가 박완서 씨와의 인연이 예. 있어요. 그때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군 부대에서 초상화 그릴 때
네.
그때 이제 인연이 있고요. 그건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미국의 마가렛 밀러라는 여사가 계신데요.
네.
이분이 이제 또 후원자셨어요.
아, 박수근 화백의 네. 후원자라는 거는 좀 이렇게 그림 사주고
또 박수근의 그림을 외국 미국에 굉장히 갤러리라든지 여러 커스터머하고 연결시켜드리고
네.
또 kind of fan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요 이제 새 여인이 그 저는 이렇게 좀 복잡한 관계 새 여인이 아니라 네. 좀 지원자이고 응원자였던 네. 분들이고 자.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부인이 김복순 여사라고 말했는데 네. 박수근은 아내를 굉장히 사랑했던 분으로 유명하죠.
예, 예. 애처가죠. 그래 이분이 이제 어떻게 만났냐면
네.
그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이제 사업이 망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춘천에서 아버지가 시계점 수리점을 한다고 이제 차리게 됐고
네.
이제 박수근 씨는 성장을 해서 다시 이렇게 이제 춘천에 오게 됐는데 거기서 17살 처자를 보게 됩니다.
17살.
네.
이분이 김복순 여사님인가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첫눈에 반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네.
제가 뭐 네. 여러 말 드리지 않고
네.
그때 김복순 여사를 보고 김복순 네. 여사에 대해서 에게 보냈던 편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실제 편지인 거죠?
네, 그렇죠.
그 박수근 화백이 김복순 네. 여사한테 첫눈에 반해서 네. 보낸 편지.
네.
자, 그러면요. 이 원장님 목소리로 좀 감정을 확 담아가지고 좀 읽어주십사 하고 저는 자, 그러면 네. 음악이 있나 좀 간단하게 음악을 조금 깔아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아, 감사하죠.
예, 잠시만요. 피아노 음악으로 좀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수근 화백이 김복순 여사에게 반해서 보낸 편지 어떤 내용이 네.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실례인 줄 알면서도 이 편지를 보내오니 용서하시고 끝까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네.
일전에 당신이 우리 어머니와 빨래하러 갔을 때 어머니 점심을 가져간다는 핑계로 빨래터에 가서 당신을 자세히 보고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 재산이라고는 붓과 빨래터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만일 승낙하셔서 나와 결혼해 주신다면 물질적으로는 고생이 되겠으나 정신적으로 당신을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훌륭한 화가가 되고 당신은 훌륭한 화가의 아내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귀여운 당신을 아내로 맞이한다면 그보다 더한 행복은 없겠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꿈꾸어오던 내 아내에 대한 여인상은 당신같이 소박하고 순진하고 고전미를 지닌 여성이었는데 당신을 꼭 나의 배필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나는 나 혼자 당신을 모델로 그림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나의 이 숨김없는 고백을 들으시고 네. 당신도 당신의 심정을 솔직히 적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와...
제가 이, 전문을 예. 읽은 건 아니고요.
예, 예.
너무 기니까
네.
짧게 짧게 그냥 읽어드렸어요.
재산이라고는 부트와 팔레트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 김복순 여사님은 좀 어떤 집안의 여성이었나요?
네, 이분은 이제 네. 그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고요.
네.
하여튼 그 동네에서 좀 산다 하는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김복순 씨의 아버지가
네.
뭐 환쟁이한테 딸을 준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아무튼 또 부잣집에서 또 가난뱅이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반대를 아주 심하게 하죠.
네.
그런데 김복순 씨가 이분을 또 좋아해요. 그 박수훈 씨를.
네.
그리고 이분의 마음에도 어떤 게 있었냐면 이미 이제 김복순 씨도 12살 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네.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예.
제가 시집을 갈 때는 우리처럼 부잣집으로 시집 보내지 마시고 하루 세 끼 조죽을 끓여 먹어도 좋으니 예수님 믿고 깨끗하게 사는 집으로 시집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이건 천생연분.
천생연분이고 네. 그다음에 그 조금 전에 박수근 화백의 편지를 보면은
네.
꿈꿔오던 아내에 대한 여성상을 네. 이 김복순 여사가 다 가지고 있는
네.
한마디로 말하면 박수근 화백의 이상형을 만나서 이렇게 구애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고
네.
또 반면 이 부잣집 장녀 김복순 여사도
네.
12살에 보통 12살뿐만 아니라 보통의 여성들이 하지 않는 생각
네.
좀 예수님을 믿고 깨끗하게 사는 집.
네.
근데
이제 왜 그랬냐면 아버님이 생활이 네. 좀 그랬어요. 김복순 씨 아버님이 첩이 여러 명이었고요.
부잣집이면 네. 뭐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실망이 있었고.
예. 아주 네. 재밌네요.
네.
자, 저희가요. 원장님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이야기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기찬 오후 알찬 정보 라디오 정보시대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나나트 미술학원의 이관영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나나트 미술학원 전화번호 678-891-8638 678-891-8638번입니다. 자, 저희 오늘 박수근 화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자, 박수근 화백이 부인 김복순 여사한테
네.
첫눈에 반해서 이제 편지를 구애를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집안에선 반대가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이들의 사랑이 어떻게 결실을 이루게 되는 건가요?
아,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네.
그 진실성이 통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고요.
서로 편지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네,
했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박수근 화백은 이제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자기가 이제 돈도 없고
네.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나이가 차면 부모님들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강요를 좀 많이 하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동생 그 박수근 화백의 동생한테 박수근 화백이 그 김복순이라는 여자를 하고 결혼을 하려는데
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고 넌지시 알아보게 되고
네.
이제 동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정보를 알게 되고 아까도 편지에도 나온 것처럼 발레트에 가서도 훔쳐보기도 하고
훔쳐보고
감정을 넘어서도 훔쳐를 봤다 그래요. 어. 이제 그래서 이제 반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이제 그거보다도 이분들의 어떤 그 아기자기한 어떤 그 삶이
네.
참 그 부부애가 굉장히 절실한데요.
끝까지 이제 부부애가 굉장히 좋았군요. 네. 네.
그래서 그 몇 가지 일화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그 한동안 이제 떨어져 살 때도 있었는데 떨어져 사는 동안에도 하루에도 몇 통씩 편지를 붙였다 그래요 서로가.
결혼한 다음이잖아요.
네, 예.
와.
그래서 이 우체부가
네.
도대체 당신네 같은 부부는 처음 본다.
아니 드물죠.
예.
네.
아니 이렇게 어떻게 매일 이렇게 편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느냐.
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래서 막 불평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후담도 있고요.
네.
또 그 태평양 전쟁 말기에는요. 생활이 이제 그때는 전쟁 중이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전부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젖먹이 아들을 들쳐오고 떼약볕 밑에서 일을 이렇게 해야만 됐었던 시절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런 당시에 갑자기 이제 박수근 화백이 양산을 들고 나타납니다.
예.
예. 그래서 아니 당신 이 먹기도 먹고 살기 끼니도
있는데 웬 양산?
웬 양산이냐?
예. 예.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말을 이제 떠듬떠듬 하면서
박수근 화백이 네. 예.
사실은 당신이 떼약볕 밑에서 너무 힘들게 오고 가는 게 가슴이 아파가지고 어느 상점에서
예.
훔쳐왔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 김복순 여사께서 나중에 이제 회고록을 쓰실 때요.
네.
그런 남편이 돌아가고 자기에 대한 그런 사랑을 했던 이런 것들을 수리하시면서 그 뜨거운 사랑을 지금도 생각을 하고 나면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네. 네,
이렇게 이제 회고를 남기셨어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돌아가실 때
박수근 화백이
아 천국이 가까운 줄 알았는데 멀어 멀어 이러면서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실 때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네.
죽음이 임박하면 천국이 먼 줄 알았는데 가까워
그쵸?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분은 박수근 화백은 아내하고 비록 어려운 시대였지만 행복하게 살았던 게 천국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아내와 같이 있었던 그 시간과 그 생이 천국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965년도
네.
5월 6일 날 새벽 2시에 세상을 이제 떠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아내뿐만이 아니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지극하세요.
네네.
이제 슬하에 6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네.
전쟁통에 병으로 4명의 자녀를 이제 가슴에 묻어두면 됐어요. 근데 이제 자식을 잃은 슬픔이 커서 그런지
네.
이 남은 자식 둘을 내가 더 돌봐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이 절실해서
네.
이분들을 뭐 화폭에 담기도 하고 그림에 남기기도 했어요. 이제 마치 사진처럼
네.
또 그다음에 자기가 이거를 그림으로 남김으로 해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어떤 신념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제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가난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
아이들한테 뭐 동화책을 사줄 수 있는 여력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두 분이
네.
사이좋은 두 분이 동화책을 만듭니다.
와.
아이들을 위해서
그림은 박수근 화백이 그리고
예.
글은 엄마가 썼나요?
예. 김복순 여사가 글을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
그 따님이 갖고 계세요 지금도.
우와.
예, 그 정도로 참 이 가족애가
그러네요.
대단하셨던 분이고요.
네.
비록 이렇게 두 분이 어렵게 사셨지만 나중에 이제 2006년도에
네.
작품 노상이라는 작품을 갖고 10억의 경매에 그걸 올려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가격이었어요.
10억. 네.
근데 이제 석 달 후에 그걸 바로 갱신합니다. 시장 사람들이라는 작품을 갖고
네.
25억 한 작품에.
네.
근데 이분 작품들이 큰 게 없어요, 별로.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 뭐 조그만 방에서 그림을 그려야만 했고 그 작품을 보관할 창고도 없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작품들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네.
그다음에 2007년도에 빨래터라는 작품을 갖고 또다시 최고 기록을 갱신합니다. 47억 와. 5천만 원. 그래서 우리나라 그 근대 화가 중에 가장 네. 그 경매가가 높은 화가를 세 번이나 갈아치웁니다. 이 가격으로.
자, 그 좀 가족 애와 또 부부 사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박수근 화백의 좀 독창성 또 한국적인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그 작품들은 물론 훌륭한 건 저희가 다 알지만 삶 자체도 네. 굉장히 훌륭하셨던 분이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부부 사이가 어쩌면 그렇게 둘이 다정하고 사랑스러울 수 있는지
네.
와 부럽습니다. 예, 자 아까 네. 그리고 그 소설가 박완서 씨와의 네. 인연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건 어떤 인연인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인연은 이제 그러니까 미군 부대에서 초상화를 그리던 시절이에요.
네, 그 박수근 화백 박벌이로. 예, 네.
박완서 씨는 그 당시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으로서 서울에 유학을 와 있는 상태인데 집안이 네. 힘들고 그러니까 일종의 아르바이트죠. 아르바이트로 미군 부대 초상화부에서 속해 네. 있으면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네.
미국 사람들의 삐끼죠 말하자면 미국 군인들로 하여금
네.
초상화 그리세요. 우리나라 최고의 화가들이 뭐 모인 곳인데요.
그렇구나. 아르바이트를 간 거.
그렇죠. 그래서 오. 손님을 물어오는 영업사원에 불러온 거죠. 영업사원 아르바이트였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박수근 씨는 그 초상화부에 속해서 그 이제 박완서 소설가가 물어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서
네.
공존했던 그런 관계인데
네.
이 박완서 씨는 그 당시만 해도 자신의 그 힘든 처지와 또 자기가 서울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학비도 없어가지고 이 초상화부에 있는 이 아저씨들을 전부 무시하고 경멸했다 그래요. 아, 예술도 아니면서 내가 저런 사람들을 삐끼를 물어주면서 저런 사람들을 무슨 한국 최고의 예술가처럼 소개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인가?
네.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전쟁통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불행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불행감 속에서 하여튼 자기를 철저히 자기 스스로를 박완서 씨는 짓밟았다 그래요. 감정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바닥에 떨어진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랬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던 그 박수근 화백과의 박수근 화백이 자기 작품을 이렇게 말없이 보여줬대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렇게 경멸하던 사람들 중에 이런 진짜 예술가가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
네.
둘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박완서 씨가 자기가 이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불만스럽고 불행했다고 생각했던 이 어떤 상실의 이런 마음으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고
네.
다시 한번 자기의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네.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하는 경험담이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1970년도에 박완서 씨의 데뷔작 나목이라는 네. 이 내용은 이
네.
소설은 이 당시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네,
해요.
네, 네.
그래서 그 참 인연이 참 이렇게 인연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네.
거고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해서 보는 거는 타인과 자신을 포함한 인간의 가장 추악한 면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전쟁통 속에서도
네.
결국에 이제 한 줄기 희망과 위안을 주는 것도 역시 인간이라는 거죠.
맞다. 그쵸,
또 그 두 분의 인연은 그렇게 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그런 인연이 있었군요.
네.
박완서 씨와 박수근 화백의 인연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저희가 좀 시간이 있으면 또 새 여인 중에 한 명인 마가렛 밀러 그분과는 어떤 인연이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지만 그 얘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아니요.
너무 궁금해서 네. 어떻게 또 인연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네. 이제 53년 이후에 이제 그 등단을 하게 되고요.
네.
유명해지면서 53년도에 우리나라 반도 호텔이 생기고요. 반도 호텔에 반도, 반도 화랑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게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숙박하는 곳이고요. 조그만 화랑이지만 외국인들이 거기서 기념품 정도로 사갔어요, 작품을.
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마가렛 밀러라는 분이고요. 네. 미국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팬이 돼가지고 굉장히 그 후원도 해주시고 작품을 많이 구입해주고
반도 호텔에서 만났구나.
화랑에 커스터머도 소개해주고. 결국엔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에다가 이 작품을 전시하게끔도 하는 그 당시에는 초유의 상태죠.
그러네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그 51년 정도의 짧은 생을 살다 가셨습니다.
네.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해주시죠. 박수근 화백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제가 존경하고요.
네.
가난했지만 꿈꾸길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오로지 그림만으로 자기를 확인했던 사람.
네.
또 척박한 역사의 한가운데서 가족을 지켰던 아버지, 따뜻한 마음으로 삶을 기록했던 작가, 이게 저 마음속엔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수근 화백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